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교회 공동체의 미래를 책임질
새 세대를 세웁니다.
신앙 앞에 진실하고
세상 앞에 담대할 믿음의 세대.
신앙의 전수가 필요한
모든 이들 위해 문을 엽니다.
새 세대 세움학교. 샬롬, 안녕하세요. 북조선 신자 여러분, 새세대 세움학교 에스라 목사입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공부하고 배우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새세대 세움학교는 새세대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성경교사들을 양성하는 성경학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이 성경교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가르치고 무엇을 가르칠지 함께 알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성경교사로 함께할 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함께 인사할까요?
안녕하세요. 김보명입니다.
네, 보명쌤, 한 주 동안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셨지요? 지난 한 주 동안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온전히 누림으로 행복하게 지내셨나요?
네, 하나님 자녀라는 것을 긍지로 삼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서 행복한 한 주를 보냈습니다.
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주 외운 말씀을 암송해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룻기 3장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현숙한 여인과 유력한 남자의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로대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빈부를 물론하고 연수한 자를 쫓지 아니하였으니 너의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룻기 3장 10절 말씀.
네, 감사합니다. 오늘 외울 말씀을 기억함으로 저와 쌤 그리고 북조선의 모든 신자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소망함으로 돌려받을 것을 기대하지 않고 주변 사람들에게 인애를 베풀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보명쌤이 룻기 1장 2절을, 제가 룻기 1장 5절을 읽겠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 이름은 나오미요.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유하더니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약속의 땅을 떠나 모압 땅으로 이주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나오미는 타국 땅에서 나그네와 두 아들을 모두 잃게 됩니다. 보명쌤이 룻기 1장 6절을 읽어주세요.
그가 모압 지방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들었으므로 이에 두 자부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네, 타국 땅에서 모든 것을 잃은 나오미는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고 고향 땅 이스라엘에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자, 보명쌤이 룻기 1장 15절을, 제가 룻기 1장 16절을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가로대, 보라, 내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이니. 나오미의 강한 권유를 권유로 룻의 동서는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게 된 룻은 시어머니와 함께 약속의 땅으로 가기로 결심합니다. 자, 봄양쌤이 룻기 2장 3절을, 제가 룻기 2장 4절을 읽겠습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레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약속의 땅에 온 룻은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가게 되고 보아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마침 룻이 있는 밭에 가서 그녀를 만나게 됩니다. 자, 봄양쌤이 룻기 2장 19절을, 제가 룻기 2장 20절을 읽겠습니다.
시모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아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룻이 누구에게서 일한 것을 시모에게 알게 하여 가로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나오미가 자부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복이 그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가 생존한 자와 사망한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의 근족이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 하나이니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고 먹을 것을 마련해 온 이야기를 하자 나오미는 룻이 만난 보아스는 시아버지 엘리멜렉의 친족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또한 그들이 기업을 책임져 줄 사람 중 하나라고 말하며 삶의 소망을 품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이 나오미와 룻에게 어떻게 자비를 베푸시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봄양쌤이 룻기 3장 1절을 읽어주세요.
룻의 시모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로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룻은 늙고 가진 것 없는 시어머니를 섬기기 위해 열심히 이삭을 주어 집으로 돌아와 나오미에게 음식을 드렸습니다. 이런 룻을 향해 나오미는 뭐라고 말씀하나요?
며느리 룻을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복되게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나오미는 대가나 기대를 하지 않고 자신을 섬기는 룻을 축복합니다. 자, 봄양쌤이 룻기 3장 2절과 3절을, 제가 룻기 3장 4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함께하던 시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모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너의 할 일을 내게 고하리라. 나오미는 룻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어떻게 하라고 지도하나요?
보아스가 룻과 나오미의 기업을 책임질 친족이라고 가르쳐줬어요. 그리고 오늘 밤에 보아스가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릴 때 모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기다렸다가 보아스가 눕는 것을 보면 그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고 지도해주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는 젊은 며느리를 통해 팔자를 고쳐보려고 한다는 오해를 살 수 있음에도 며느리 룻을 위해 청혼 계획을 세우고 발벗고 나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봄양쌤이 룻기 3장 5절과 6절을 읽어주세요.
룻이 시므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므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네, 며느리 룻은 시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위엄을 무릅쓰고 남자들의 세계인 타작마당에 들어갑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어떤 관계보다 어렵고 힘든 사이잖아요. 우리 가족도 그렇거든요. 그런데 나오미와 룻은 서로를 존중하고 신뢰하며 서로를 위해 희생하는 모습이 담겨 있어서 보기 좋네요.
네, 맞습니다. 자, 분명쌤이 룻기 3장 7절을 제가 룻기 3장 8절과 9절을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서 가서 노적갈이 곁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 사람이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웠는지라. 가로되 내가 누구뇨?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시녀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으소서. 당신은 우리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가 가르쳐준 대로 보아스의 발치 이불 속에 누웠습니다. 룻을 발견한 보아스가 그녀에게 누구냐고 묻자 룻은 뭐라고 답하나요?
당신의 옷자락으로 당신이 시녀를 덮어달라고 말하면서 보아스가 기업을 물을 자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목사님, 여기서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요?
네, 그건 자기와 동침하고 자기를 보아스의 여자로 삼아달라는 뜻입니다. 자, 보명쌤이 룻기 2장 12절을 읽어주실까요?
여호와께서 내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 룻기 3장 9절의 옷자락과 룻기 2장 12절의 날개는 동일한 단어입니다. 현숙한 룻은 시어머니의 계획대로 보아스를 찾아가 지혜롭게 청혼합니다. 자, 보명쌤이 룻기 3장 10절을, 제가 룻기 3장 11절을 읽겠습니다.
가로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빈부를 물론하고 연소한 자를 쫓지 아니하였으니 너의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내 딸아 두려워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보아스는 자기 몸과 마음을 내어주는 룻의 고백을 듣고 어떻게 하나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려주고 룻의 정절과 시어머니 나옴에게 베푼 인애를 칭찬해요. 그리고 룻이 말한 대로 전부 행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룻을 안심시켜요. 그리고 룻이 현숙한 여인이라는 것을 성읍 백성이 다 알고 있겠다고 다시 칭찬해요.
네, 그렇습니다. 보아스는 룻의 청혼을 순간의 성적 욕구를 채우는 기회로 삼지 않습니다. 자기 만족을 위해 이용하지 않습니다. 보아스는 룻의 정절과 시어머니를 향한 선대를 아주 칭찬합니다. 사람들이 그녀를 좋게 보고 있다고 그녀를 위로합니다. 자, 보명쌤이 룻기 3장 12절을 읽어주세요.
참으로 나는 내 기업을 물을 자나 물을 자가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으니.
보아스가 룻의 청혼을 바로 받아주지 않고 잠시 미룬 실질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룻과 나오미의 기업을 물을 더 가까운 친족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네, 맞습니다. 보명쌤이 3장 13절을 읽어주세요.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고자 아니하면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울지니라.
네, 보아스는 룻과 나오미의 기업 물을 자신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다고 말하며 룰에게 뭐라고 당부하나요?
그 가까운 친족이 기업무를 자의 책임을 다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자기가 그 기업무를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또한 보아스는 룻의 안전을 위해 아침까지 자기 곁에 누워 머물라고 말합니다. 따뜻한 말과 행동으로 룻을 타작마당의 남자들로부터 보호해 줍니다. 자, 보명쌤이 룻기 3장 14절을 읽어주세요.
룻이 새벽까지 그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피차 알아보기 어려울 때 일어났으니 보아스의 말에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곳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네, 보아스가 룻에게 새벽까지 그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피차 알아보기 어려울 때 일어나 룻을 보내준 이유는 무엇일까요?
룻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곳을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랬어요.
네, 맞습니다. 보아스는 룻의 정절을 지켜줄 뿐만 아니라 룻이 남자들의 세계인 타작마당까지 들어와서 보아스에게 자기 몸을 내놓은 사실을 사람들이 알게 되어 곤란해지지 않도록 그녀가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감추어 줍니다. 보아스의 배려와 인자함은 여기까지가 아닙니다. 자, 보명쌤이 룻기 3장 15절을 읽어주세요.
보아스가 가로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펴서 잡으라. 펴서 잡으니 보리를 여섯 번 대어 룻에게 이어주고 성으로 들어가니라.
보아스는 룻의 정절을 지켜주고 좋지 못한 평판이 생기지 않도록 보호해줍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룻에게 무슨 은혜를 더 베풀어 줄까요?
룻의 겉옷에 보리를 여섯 번 담아주고 성으로 돌아가게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보아스는 위험을 무릅쓰고 자기를 찾아온 룻을 빈손으로 보내지 않고 보리를 가득 담아 돌려보냅니다. 자, 보명쌤이 룻기 3장 16절을, 제가 룻기 3장 17절을 읽겠습니다.
룻이 시므에게 이르니 그가 가로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룻이 그 사람의 자에게 행한 것으로 다 고하라고.
가로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여섯 번 대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므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집으로 돌아온 룻은 시어머니에게 어떻게 말하나요?
보아스가 자기가 행한 것을 전부 말하고 빈손으로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고 보리를 여섯 번 덜어 담아주었다고 말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며느리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하나도 숨기지 않고 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져온 보리는 시어머니를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므로 나오미의 체면을 세워주기까지 합니다. 자, 보명쌤이 룻기 3장 18절을 읽어주세요.
이에 시모가 가로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되는 것을 알기까지 가만히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날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네, 보아스의 호의를 확인한 나오미는 룻에게 뭐라고 말씀할까요?
나오미는 보아스가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할 것을 확신하고 이 사건이 어떻게 되는지 믿고 기다려보자고 말해요.
네, 맞습니다. 나오미는 보아스를 통해 하나님이 그녀의 가정에 베푸실 선대를 기대하고 기다립니다. 자, 쌤이 볼 때 보아스는 어떤 사람인 것 같은가요?
가난한 이방인 여자였던 루세의 정절을 지켜주었잖아요. 술 취한 남자들이 많은 타작마당에서 힘없는 룻을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돕는 것을 보면 굉장히 따뜻하고 배려심이 많은 사람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얼굴을 알아보기 힘든 새벽 시간에 룻을 빈손으로 보내지 않고 보리를 가득 담아 보내는 것을 보면 보아스는 굉장히 세심하고 배려심이 넘쳐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 욕구를 따라서 룻과 동침하고 그녀를 자기 아내로 삼을 수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나오미와 룻에게 자기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다는 것을 알고 조심한 것을 볼 때 진중하고 정직한 사람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잡지 않으면 젊고 현숙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는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공동체의 법과 질서를 무시하지 않는 것을 보면 보아스는 굉장히 순진하고 바른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보명쌤이 룻기 2장 1절을 읽어주실까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중 유력한 자가 있으니 이름은 보아스더라.
네, 또 보아스는 어떤 사람일까요?
유력한 자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보아스는 부자였고 상급 사람들한테도 인정받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보아스는 자기 배만 채우거나 눈앞에 보이는 이득만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어려움에 처한 힘없는 여인을 자기를 위해 이용하는 악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보아스는 하나님과 사람들 모두가 인정하는 진정으로 유력한 자였습니다. 샘도 보아스와 같은 남자를 만나고 싶지 않은가요?
네, 당연하죠. 꼭 보아스와 같은 남자를 만나고 싶습니다.
네, 그럼 샘은 보아스를 만난 룻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성읍 사람들 모두가 인정하는 현숙한 여인이에요. 또한 부유함이나 젊은 자만 쫓는 여자가 아니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면 룻도 육체적 욕구만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주 성숙한 사람이고 늙고 가진 것 없는 시어머니에게 변함없이 인애를 베푸는 것을 볼 때 착하고 성실한 여인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혹시 쌤은 앞으로 만날 배우자를 놓고 기도하시나요?
네.
그럼 어떻게 기도하고 계신가요?
저는 저하고 말이 잘 통하거나 성품이 좋고 매력적이고 지혜와 지식을 가진 사람,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을 잘 믿는 신자를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네, 룻기 2장 1절의 유력한과 룻기 3장 11절의 현숙한은 같은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숙한 룻과 유력한 보아스가 만나게 된 것이 당연한 결과임을 말씀합니다. 이는 신자들의 만남은 하나님의 뜻과 함께 하나님이 사람의 신앙과 가치관, 성품과 삶을 사용하셔서 만나게 하신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현숙하고 유력한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서는 내가 원하는 조건을 가진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보단 우리가 그런 사람을 만날 만한 신앙과 가치관, 성품과 삶을 가진 사람이 되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말씀이군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은 현숙한 여인과 유력한 남자의 아름다운 만남, 그리고 그들의 아름다운 신앙과 삶을 통해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아멘.
오늘 외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로대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빈부를 물론하고 연소한 자를 쫓지 아니하였으니 너의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룻기 3장 10절 말씀.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배우며 느낀 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네, 저는 오늘 말씀을 배우면서 전에도 배우자 기도를 했지만 오늘부터는 더 정확하게 어떤 배우자 기도를 해야 될지 생각하고 오늘 말씀을 공부하면서 보아스와 같은 남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 같고요. 저 또한 루시 같은 여자가 될 수 있게 성공 공부를 더 열심히 하면서 기도하면서 살아야겠다고 느꼈습니다.
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 중에 가장 핵심은 현숙한 룻과 유력한 보아스의 아름다운 만남을 통해 아름다운 신앙과 삶의 모습이 담긴 한 공동체의 구원 역사가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를 본받아 우리도 현숙하고 유력한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며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교사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북초선 신자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2절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북조선 상황에서는 함부로 복음을 전수하고 가르칠 수 없을 것입니다.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는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인 십자가의 도를 따라 묵묵히 걸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생길 때 새 세대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 주 동안 오늘 배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발에 등이요 빛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북조선의 모든 신자들이 현숙한 룻과 유력한 보아스와 같은 사람이 되어 북조선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샬롬.
샬롬.
때로는 우리 앞에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거품과 한숨으로 눈을 뜨는 아침마다
삶의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절망의 시간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두운 순간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음으로 감사를 고백합니다. 범사에 감사. 북조선 신자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김아론 목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다니엘 4장을 계속 살펴보고자 하는데 특별히 교만함을 주제로 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이 시간이 북조선 신자 여러분들의 신앙에 있어서 교만을 멀리하고 겸손을 더욱 붙들게 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두 분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인사 나눌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유리입니다.
안녕하세요. 강사무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다니엘 4장 29절에서 31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열두 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가로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오히려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가로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아멘. 다니엘서 4장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교만해져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고 그로 인해 정신이 이상해진 삶을 살다가 다시 회복되어 하나님을 찬양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느부갓네살의 교만함을 가장 잘 나타내준 부분입니다. 특히 30절을 보면 한 구절의 말씀 안에 나라는 표현이 네 번이나 나옵니다. 이것은 바벨론이라는 찬란한 문화를 꽃피운 제국을 느부갓네살 본인이 혼자만의 힘과 능력으로 이루어냈다고 생각하는 것이 표현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벨론이라는 강한 나라를 이루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도움이 있었던 게 아니고 다른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던 것도 아니라 오롯이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했다고 생각한 것이군요. 자신의 노력으로 바벨론을 이루었다라는 표현을 나라는 단어를 중복해서 사용함으로 나타낸 것이고요. 그래서 나의 도성, 나의 능력, 나의 위엄 등과 같이 자기 자신을 강조한 단어를 사용한 것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느부갓네살의 교만한 모습을 보면서 교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교만이라는 죄는 하나님께서 그냥 넘기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만이라는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무서운 죄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교만은 정말로 무서운 죄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보면 교만이라는 죄는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는 것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누는 느부갓네살은 물론이고 사사기 15장에 나타난 삼손을 봐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삼손의 교만을 징계를 통해서 바르게 이끌어 주시잖아요.
네,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삼손은 사사이자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었는데 율법의 계명을 어기는 여러 가지의 죄를 지었습니다. 사사기 14장을 보면 이방 여인을 취하고 죽은 시체를 만지는 등 나실인이 해서는 안 될 죄를 연속적으로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분명하게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삼손에게 징계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죄는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삼손이 정신 차리도록 기다려주시며 넘어가신 겁니다. 그러다가 사사기 15장에서 삼손이 나귀의 턱뼈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이고 승리를 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때 삼손의 교만함이 극에 달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삼손은 스스로 자신의 업적을 높이면서 내가 1,000명을 죽였다 라고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장소를 턱뼈의 언덕이라고 부르면서 스스로의 업적을 기념하는 모습을 보였죠.
한 사람이 1,000명과 싸워서 승리한다는 건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야만 가능한 거잖아요. 그런데도 삼손은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오로지 본인의 능력만을 과시하는 교만한 모습을 보인 거네요.
맞습니다. 삼손이 이런 교만한 모습을 보이자 하나님께서는 삼손에게 극심한 갈증을 겪게 하는 징계를 주셨습니다. 목마름이 심해서 힘든 정도가 아니라 죽음을 생각할 정도의 극심한 갈증을 겪게끔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 처해져서야 삼손은 비로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사사기 15장 1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삼손이 심히 목마름으로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께서 종의 손으로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받지 못한 자의 손에 빠지겠나이다.
아멘. 삼손은 갈증으로 죽을 상황이 되자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고 또 그제서야 본인을 주의 종이라고 칭하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셨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신에게 찾아온 갈증이라는 징계로 인해서 교만함에서 벗어나는 모습이 나타난 겁니다.
오늘 나눌 느부갓네살도 그런 것 같습니다. 교만한 마음으로 말을 내뱉으니까 곧바로 징계가 이루어졌잖아요. 7년이라는 고통의 시간을 보낸 뒤에 회복되었고 그제서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높이는 찬양과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삼손과 느부갓네살 모두 징계를 통해서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을 찾은 것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잠시 잠깐, 한순간 어떤 교만한 마음을 가졌다고 곧바로 징계하시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쫓지 않고 계속 붙들고 있을 때 교만함을 버리게 하기 위한 징계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 점을 오해 없이 기억해야 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교만을 품고 있으면 그것을 그냥 적당히 넘기지시는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31편 2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성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이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아멘.
진실한 자는 보호하고 교만한 자에게는 엄중히 갚으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네요. 진실함과 보호의 반대적인 표현으로 교만함과 갚으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맞습니다. 여기서 갚는다라는 뜻은 보응한다, 되돌려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교만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수많은 은혜들을 다시 가져가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교만한 자를 단순히 내버려 두거나 보호를 거두시거나 하는 정도가 아니라 되돌려 받는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느부갓네살이 딱 이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교만에 빠져서 스스로를 대단하다라고 여기자 하나님께서는 그가 이룬 모든 것을 되찾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정신이 이상해진 삶을 7년 동안이나 겪게 된 것입니다.
교만함이라는 죄는 하나님께서 그냥 넘기지 않으시는 심각하고 무거운 죄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교만에 대해서 예민하게 보시는지가 궁금한데요. 왜 그럴까요, 목사님?
네, 그 이유는 교만은 모든 죄의 뿌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교만을 통해서 시작되는 죄가 너무나 많고 또한 교만은 다른 죄와는 달리 죄책감을 상실하게 만들어서 스스로 뉘우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죄를 정당화하게 만듭니다. 내가 잘나고 내가 옳은 사람이기 때문에 윤리적이지 못한 범죄를 저질러도 자신은 남들과 다르니까 괜찮다라고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서도 잘못이라는 걸 깨닫지 못해서 죄의 자리에 머물게 되는 것이군요. 자신은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도 특별 취급을 받는다고 오해하는 것이고요.
맞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른 어떤 죄보다 교만함을 경계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교만이란 죄의 심각성을 기억하는 북조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만이 심각한 죄다라는 걸 염두에 둔 상태에서 느부갓네살이 보이는 교만함의 특징을 살펴보면 느부갓네살이 가진 교만의 특징은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교만함이고 다른 하나는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인정하지 않는 교만함입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교만함에 대해서 나누려고 하는데 그 전에 느부갓네살이라는 이 사람이 어떠한 인물인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을 역사적으로 평가하면 굉장히 탁월하고 뛰어난 사람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시면 느부갓네살은 신바벨론 제국을 45년 정도 다스렸는데요. 이 기간은 신바벨론 제국의 80여 년 역사 중에서 거의 절반에 해당되는 기간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의 전성기를 이끈 것입니다.
네, 느부갓네살 이후에 다른 왕들은 금방 세워졌다가 쫓겨나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라의 힘이 점점 약해졌기 때문에 느부갓네살이 왕이 되었던 시기가 바벨론의 전성기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벨론이 곧 느부갓네살이다 라고 말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도 느부갓네살의 탁월함을 인정해주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다니엘서 2장에 보시면 신상에 대한 꿈을 해석할 때 신상의 다른 부분은 나라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 나라는 이렇고 저렇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런데 금으로 이루어진 머리에 대해서는 바벨론의 나라를 말하지 않고 금으로 된 머리에는 느부갓네살이라고 해석되어 있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그것이 바로 바벨론이라는 나라 자체가 느부갓네살 개인 역량에 의해 발전되었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인정해 준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만큼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느부갓네살이었던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생깁니다. 느부갓네살이라는 한 사람이 탁월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런 대단한 능력을 가지게 된 것이 정말 본인의 노력에 의해서만 얻게 된 능력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가진 능력이 그에게 있는 뛰어난 무언가가 자신이 노력해서 얻은 것인지 아니면 태어날 때부터 주어진 것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건 조금만 생각해봐도 쉽게 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떠한 사람의 뛰어난 능력은 자신의 노력으로만 얻어졌다기보다 태어날 때부터 주어진 은사와 환경이 더 크게 적용된 결과라고 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많은 능력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능력을 잘 발휘할 수 있는 상황과 여건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람이 세상에서 탁월한 모습을 보일 수 있었기 때문이죠.
제 생각도 같습니다. 세계적으로 뛰어난 음악가나 운동선수들, 지식이 대단한 사람들을 생각해보면 쉽게 알 수 있는데요. 이런 사람들은 얼핏 보면 많은 노력을 했기 때문에 자신이 그런 위치에 올랐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엄밀히 살펴보면 기본적인 재능이 남달랐기 때문에 노력이 더해졌을 때 더 크고 좋은 결과를 이룬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똑같이 노력을 해도 재능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누군가의 탁월함이 그 사람의 노력보단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환경들이 있었기 때문에 나타나게 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시편 127편에서도 인간의 노력은 하나님의 돌봐주심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고 배워주고 있습니다. 시편 127편 1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아멘.
이 말씀은 인간이 아무리 많은 열심과 성실함을 가지고 집을 세우거나 성을 지키려 해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가능하도록 돌봐주지 않는다면 이루어질 수 없다는 말씀이네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우리의 노력이 헛되도록 만들지는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생각한 것 그 이상의 은혜를 주시며 돌봐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배경적인 것을 돌봐주셔야만 우리 노력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재능이나 남보다 더 가진 특출함이 있다면 그건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또는 내가 노력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라는 걸 기억해야겠네요. 이 사실을 잊게 되면 그때 교만에 빠지게 되는 것이니까요.
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붙들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힘과 능력이 사용될 수 있도록 모든 배경을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 이것을 기억하시는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교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교만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가온이라고 씁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긍정적 의미로 쓰일 때는 탁월하다, 위대하다, 영광스럽다의 뜻으로 사용되는데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면 교만하다, 거만하다의 뜻으로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본인의 탁월함에만 집중하게 되면 교만한 사람이 되고 그래서 징계를 받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본인의 탁월함을 감사히 여기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느부갓네살이나 삼손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명해 주었다고 할 수 있겠네요. 두 사람은 평범한 사람과는 다른 탁월함이 있었던 것은 분명하잖아요. 그런데 그 탁월함을 하나님을 잊어버린 상태로 사용했기 때문에 교만에 빠졌고 결국 징계를 받았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작든지 크든지 내가 이룬 모든 일들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내가 존재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여러 사건을 겪으면서 이렇게 살아올 수 있는 이유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서 교만에 빠지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어야 할 겁니다.
아멘.
이어서 느부갓네살이 보인 교만의 또 다른 특징을 알아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보인 교만의 또 다른 특징은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한 나라가 세워지고 강성해지기 위해서는 수많은 사람들의 충성과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30절의 말씀을 보면 이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벨론이 강성해지는 데 있어서 다른 누구의 도움이 있었던 게 아니라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이 제국을 일구어 왔다라고 느부갓네살은 생각을 했던 겁니다.
이렇게 느부갓네살처럼 주변 사람들이 나를 도와줬다는 걸 인정하지 않는 것은 자기 자신이 모든 것을 다 잘할 수 있다는 교만한 착각에 빠졌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나요?
맞습니다. 내가 했어도 저 정도는 했을 거야. 어쩌면 더 잘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대단하게 여기지 않고 감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내가 모든 것을 다 잘할 수 있다, 이런 생각 자체를 버려야 합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창조될 때부터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도와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래서 가족이라는 공동체를 창조 때부터 이루게 된 것입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도록 만드시기도 했습니다. 즉 인간은 자신이 행하는 모든 일을 결코 혼자서 행하며 살지 못하기에 나라는 존재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다라는 걸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물과 인간의 어린 시절을 비교해보면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요. 동물은 태어나서 부모에게 받은 도움이 인간에 비하면 월등히 적습니다. 동물들은 대부분 자기 스스로 자라고 성장하니까요. 그런데 인간이란 존재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로 최소한으로 잡아도 태어나서 5년에서 7년은 돌봐주고 누군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니까요. 이것을 통해 인간이라는 존재는 홀로 살아가지 못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서로 간의 도움이 꼭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나는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고 나를 돕는 자가 있어야 한다는 이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교만에서 멀어질 수 있습니다.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주변의 도움을 감사함으로 받아서 그 감사로 인해 교만의 덫에 빠지지 않는 북조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교만함에 대해서 말씀을 살폈는데 교만은 반드시 징계가 임한다는 걸 알아봤습니다.
또한 인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본적인 은혜가 있어야만 무언가를 이루어갈 수 있는 존재라는 걸 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서로에 대한 도움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도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의 내용을 잘 기억해서 교만을 멀리하는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두 분은 오늘 내용을 통해 느낀 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네, 저의 어렸을 때 이야기를 잠시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정말 단단한 사람이 되고 싶었는데요. 한 곳만 바라보며 흔들림 없는 삶을 살고 싶었죠. 어른이 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거라 믿었는데 아니었습니다. 산을 오르다 보면 새롭게 등장하는 풍경이 있잖아요. 이제 다 왔다 싶었는데 이제 시작인 거죠. 한국에서 새롭게 삶을 시작한 지금도 저는 다시 이제 시작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많은 시작이 저를 기다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새롭게 시작될수록 그에 맞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는데요. 제가 한국에서 가장 중요하다 생각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인성이었습니다. 즉, 겸손한 마음과 배움의 자세가 있어야 계속해서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산을 하나 넘을 때마다 그에 합당하는 새로운 겁이들 또 문제들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흔히 부자가 되고 싶어 하잖아요. 헌데 제가 알고 봤더니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보다 문제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물질적으로 모든 것이 충족되었기 때문에 왜 살아야 하는지 의욕을 쉽게 잃는다는 겁니다. 이것은 간단하게 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도 아닙니다. 오늘 교만에 대해서 저희가 나눴는데 교만은 본인이 다른 사람보다 잘났다는 마음이 아닙니까? 이건 제가 들은 바지만 교만에 빠졌던 분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더라고요. 제가 아는 지인분도 교만 때문에 정말 많은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건강에도 이상이 생겨 병원에서 오랫동안 치료를 받으면서 하나님을 붙드는 시간을 가졌죠. 그리고 깨달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정말 기적 같은 소식이 들렸는데요. 그분은 지금 병이 완전히 완쾌되어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언제나 자신을 낮추고 항상 타인을 존중하며 지금은 정말 충만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계속되는 새로운 시작의 삶에 반드시 하나님과 이웃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걸 저도 느끼고 북조선 신자분들도 온전히 느끼시는 충만한 삶 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무엘 형제님께서는 어떤 느낀 점이 있을까요?
네, 저는 항상 먹는 걸 좋아해서 그런지 먹는 생각도 좀 많이 났습니다. 혹시 목사님, 여기 남조선에서는 맛있는 음식 하면 떠오르는 것들이 있나요?
여러 가지가 있죠. 네, 저는 고기를 좋아합니다.
아, 고기 저도 좋아하는데요. 저희 북조선에서는 은근히 콩 관련된 음식들이 인기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 관련된 아동 만화도 있습니다. 그 만화 내용이 어떤 거냐면 잠시 들어가면 그 시상식이 열렸어요. 그 식재료, 그 맛있는 음식들이 시상식이 열렸는데 거기에는 콩도, 매주콩이라고 부르죠. 콩도 오고 뭐 기름도 오고 콩우유도 오고 뭐 다양한 식품들이 참여했는데 단연 압도적인 1위가 콩우유였어요. 콩우유. 근데 콩우유가 지나가다가 이렇게 콩을 보니까 너무 쬐끄만하고 보잘것없어가지고 엄청 무시하고 자기의 잘남을 뽐뿜하는 그런 아동 만화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콩우유가 콩으로 만들어졌더라고요. 그래서 교만에 대한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는 건데 저는 그 만화를 보면서 아 우리도 교만에 빠지면 우리가 만들어진 창조주조차 이룰 수 있는 위험성에 빠질 수 있겠구나. 오늘 어찌 보면 삼손과 느부갓네살이 나에게 너무 집중하고 교만에 빠지다 보니까 나 자신은 잘 보이고 나 자신의 잘남과 나 자신의 똑똑함은 잘 보이는데 그 이면에 우리를 만들어주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점점 가려져가는 시선이 흐려져가는 그런 위험성이 있으므로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교만의 반대말은 겸손이 아닙니까? 겸손은 누구와 비교해서 얻는 겸손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얻어가는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오늘 일을 잘했어도 내가 성공을 했을지라도 내가 돈이 많을지라도 그럼에도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하고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또 오늘도 우리가 올바로 살아낼 수가 없고 하나님이 없이는 우리가 천국조차 갈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게 되는 귀한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다룬 내용들을 마음에 담으셔서 교만에서 승리하시는 그런 삶을 사시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쁘고 행복할 때 기쁨과 행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힘들고 괴로운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떠한 순간에든지 모든 상황 속에서 범사에 감사를 고백하는 믿음의 신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에도 예수님 안에서 평안하세요. 오, 하, 영.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영광.
숲속이나 험한 산골짜기에서